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노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이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6.25 전쟁 기념일을 이렇게 며칠 앞둔 주일이에요. 6.25 전쟁이 이제 한 64년 전의 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종전된 지도 한 61년 정도 됐고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그런 분단 국가입니다. 아직도 한 민족이 총을 겨누고 있고 아직도 계속 군사적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땅이에요. 우리 역사를 보면 근대 역사만 이렇게 잠깐 봐도 조선 왕조가 500년 동안 이어왔지만 마지막에 참 힘이 없고 무력하고 그럴 때 외세들이 굉장히 조선 땅에 와서 득세를 하는 청, 러시아, 뭐 일본, 뭐 여러 나라의 어떻게 보면 강대국들의 각축장 같이 그렇게 되어 있다가 1910년에 일본에게 완전히 식민 통치가 되고 그러다가 일본이 전쟁이 지면서 해방되고 또 유엔군들이 들어와서 통치를 하고 그러다가 이데올로기 때문에 남북이 나누어지는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45년에 해방이 됐지만 우리의 힘으로 해방이 되질 못했어요.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뒤늦게 소련이 전쟁에 참가하면서 북쪽을 소련이 다스리게 되죠. 점령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힘이 아니다 강대국들의 힘이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계속 끝까지 해결을 할 만큼 능력이 있지를 않았어요. 해방이 됐지만 통치할 수 있는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분단의 아픔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이데올로기로 나누어지게 되고 지금은 아주 이상하게 나누어져 있는 그런 참 유일한 분단 국가가 되었습니다. 50년에 북한에서 인민을 해방한다라는 명목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내려오지만 인민을 해방한 것이 아니라 인민을 학살하는 전쟁이었어요. 역사 속에 유례 없는 사상자가 많았던 전쟁이었습니다. 군인들이 죽고 부상당한 사람이 160만 명 정도가 되는 엄청난 전쟁이었고 또 실종된 사람들이 군인만 한 47만 명이 됐어요. 근데 더 끔찍한 것은 6.25 전쟁은 군인들보다 민간인들이 훨씬 많이 보통 사람들이 백성들이 훨씬 많이 죽은 그런 전쟁이에요. 그래서 실종과 죽은 사람들을 다 합하면 6.25 때 민간인들이 26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른 그리고 한반도 전체가 다시는 회생이 될 것 같지 않았던 그런 전쟁이에요. 여러분 요새는 유튜브라는 것이 있어서 참 좋은 자료들을 역사 공부를 하기가 참 좋습니다. 집에 가시면 6.25 때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과 함께 유튜브를 찾아보세요. 6.25 전쟁, 코리안 워 하면 자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냥 그거 보여주면 제일 좋은 역사 교육이에요. 우리 한국이 어땠는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셔서 우리나라가 지금 참 아름다운 나라로 건강한 나라로 많이 회복이 됐죠. 아무리 뭐 나라가 어떠고 저쩌고 욕해도 60년 전과 지금은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완전 다른 나라이고 감사할 것이 많은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북한에서는 수많은 희생자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죠.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해방이 아니라 억압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고난 가운데 있고 굶주림 가운데 있는, 한쪽은 신앙의 자유가 있고 한쪽은 신앙의 자유가 없고, 그렇게 해서 그 분단이 단순한 분단이 아니라 너무 큰 차이가 나는 분단 국가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6.25 전쟁 기념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조그만 우리 한반도를 그래도 자유와 평화로 지켜주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했던 21개국의 나라들, 특별히 미국이 제일 많은 사상자들을 냈어요. 참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역사 앞에 감사하는 마음들을 늘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참 행복하고 감사하게 산다고 그냥 과거로만 그렇게 잊고 살수 없는 것은, 늘 우리 한국을 생각하면 이 잘라져 있는 저 북쪽 절반, 그 동포들 2500만 정도 되는 그 땅에 있는 동포들을 우리가 늘 마음에 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평화 통일이 오기 전까지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과 책임감이 있는 우리 민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패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포기했더니, 그들이 예배를 포기했더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들을 소홀히 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 붙이세요. 아수르에게 넘기세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 밖으로 떨어져 나가면 스스로 하나님께서 바깥에 있는 외부의 세력들을 동원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한 방법이었어요. 아픈 사랑이죠. 나라도 빼앗겼어요. 터전도 빼앗겼어요. 가정도 흩어졌어요.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 젊고 똑똑했던 사람들이 또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에 특별히 포로로 잡혀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지금 다니엘을 보면 아주 젊은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지혜롭고 똑똑해서 강대국의 나라가 이 사람을 데려다가 인재로 등용할 만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 삶이 어떻겠어요? 이 사람은 또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롭겠죠. 나라를 잃었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잃어버렸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가서 살면,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절대 편할 리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니엘한테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야, 가서 출세했다. 저 매국노 아니야? 근데 다니엘 마음은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스라엘에서부터 믿음이 신실했던 젊은이였습니다. 나라가 다 우상숭배를 했을 때도 하나님을 섬겼던 아주 소수의 좋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를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더 좋은 믿음의 모습을 그는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살고자 그 믿음을 스스로 지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큰 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탁월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이 어떤 사람까지 되는 거예요? 총리가 되는 거예요. 성공한 다니엘이 됩니다. 정말로 출세하는 다니엘이 돼요. 제일 잘 살았던 그 당시에 강대국에서 총리까지 될 정도면, 이방 땅에서 젊은이가 잡혀가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될 정도면 얘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다니엘 그렇게 훌륭하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출세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소유자였어요. 많은 분들이 다니엘로 아이들 이름을 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니엘서를 정말 꼼꼼히 읽고 우리 아이가 하나님 이렇게 쓰임 받길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줘야 돼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도 정말 굉장한 분이세요.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세요. 젊은 시절부터 한결같은 믿음으로 노년까지 흔들리지 않았던 정말로 몇안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어느 것도 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왕 앞에서도 그가 굴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세상에 어떤 권세, 부, 명예, 그런 걸다 누리고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의 가치를 두고 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왕의 호의를 거절할 정도, 왕 앞에서 금신상 앞에 절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도 절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굉장한 분이죠. 여러분, 다니엘을 그래서 사람들이 시기를 해요. 정말로, 야, 저 말도 안 되는 저 이방 나라애가 도대체 이렇게까지는 될 수가 없어.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 3명 중에 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끌어내릴까 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청렴결백까지 한 거예요. 신실한데, 지혜로운데. 그러니까 종교 말고는 저 사람을 끌어내릴 방법이 없다. 그래서 큰그 계략을 세워가지고 나라에서 앞으로 얼마 동안은 왕 외에는 다른데 절하게 하면 안 된다. 이 법을 만들어요. 절하면 불 속에다 집어넣는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내용을 다 알고도 금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어요. 조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집에 가서 창문 다 열어놓고 보란 듯이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때는 노년기였을 거예요. 연세가 드셨어도 전혀 비굴하게 살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았던 분이 다니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다니엘의 모습을 왕도 보고 그 땅의 사람들도 보지만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하나님 정말 감격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런 다니엘을 한번 딱 보면 다니엘 때문에 살맛나실 것 같아요. 인간적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뭐 그래서 살맛나시는 분은 아니시겠지만 다니엘을 보면 정말 이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다니엘이 어느 기간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기간 참 헌신했다? 그러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총리가 되어서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총리 기간 동안 믿음 좋았다. 그런데 총리 내려와서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 예전으로 다시 돌아갔다. 인간적으로 살았다. 그러지 않은 거예요. 젊을 때나 포로로 잡혀갔을 때나 총리가 됐을 때나 사람들이 시기할 때나 사자굴 앞에서나 불 속에서나 어디서든지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엘리야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실하게 그래도 살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하나를 알려주시냐면 다는 아닌데 앞으로의 역사들을 이렇게 비밀스럽게 알려주세요. 다니엘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2장, 7장 이후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7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세요. 7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큰 이상을 주셨어요. 근데 참 어려운 이상 같아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이네 짐승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리고 이네 짐승의 모습들을 쭉 4절부터 8절까지를 소개해 주는데 제가 볼게 눈으로 따라 읽으세요.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에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의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로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예. 여기 보면 짐승들의 모습을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보면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고 곰 같은데 또 갈빗대가 이에 물렸고 또 표범인데 또 날개는 독수리 같은 게 있고 또 넷째는 진짜 무서운데 천리가 있고 다 부서뜨리고 밟고 이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 보여주십니다. 이 짐승이 무엇을 상징하는가라는 거죠. 근데 다니엘 2장에도 보면 유사한 환상을 다니엘을 통하여서 해석하게 해주시죠.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었어요. 그 또 한 신상을 본 거예요. 머리에는 금, 은이 위에는 있고 그 다음에는 또 배 넓적다리에는 놋이 있고 또 종아리는 쇠고 발은 진흙이고 또 쇠로 같이 섞여 있고 이런 환상을 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유사한 그런 환상입니다. 2장에 보면 그런 신상이 있는데 2장 34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큰 신상이 어마어마하게 위엄을 갖추고 있는데 한 돌이 나타나서 그 신상을 부서뜨리는 파괴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2장 44절을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 신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즉 뭐냐면 역사 가운데 여러 왕들이 일어날 것이고 여러 나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 강대한 나라들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큰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7장으로 넘어오면서 시간이 다시 한 50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다니엘이 그때는 초기였다면 지금은 노년기였어요. 나라도 변했어요. 왕도 바뀌었습니다. 느부갓네살에서 다리오로, 다리오에서 벨사살로 나라의 왕들이 이렇게 바뀌면서 시간이 흘렀어요. 왕은 바뀌었는데 다니엘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이 얼마나 지혜롭고 대단한 분인지 알 수 있죠. 지금 다니엘이 시간이 지나서 네 가지 환상을 다시 보았습니다. 이것 또한 앞으로 펼쳐질 역사와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대부분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런 전개에 대해서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메데, 파사, 헬라 문화,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꼭 어느 거든지 간에 저는 지금까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까지 이 역사의 그림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큰 나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 강력한 제국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대한 제국들이 역사 속에 계속 일어날 것이고 그 나라들은 서로 치고 그래서 계속 강한 것만 살아남는 역사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죠. 성경은 한 단어로 그런 거대한 제국들이 일어나는데 그걸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짐승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걸 제국들을 짐승으로 표현을 하는가? 바로 짐승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짐승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약자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짐승들의 특징입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이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더 큰 강자가 나타나면 그 전의 강자는 사라지는 거예요. 더 큰 힘이 있는 세력이 나타나면 그 전 세력은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한 왕이 없는 거예요.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고 흥망성쇠의 역사가 이 세계의 역사 속에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절대 강자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의 환상은 지금 땅의 왕들의 역사를 보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지금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아까 본문 7장 9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4절부터 7장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큰 짐승들의 역사가 이렇게 땅에선 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신 거예요. 역사 뒤편에 저 멀리 땅의 역사가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옛적부터 이 모든 역사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이 두 가지 그림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땅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공존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역사를 볼 때 두 가지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역사입니다. 흘러가고 있는 역사들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바로 우리는 그 이분법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의 역사, 그래서 땅의 것만을 보고 우리가 기뻐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그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의 역사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마지막 때 하나님이 다시 왕으로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나라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때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를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되었더라. 예, 큰 짐승은 이미 죽었어요. 사탄의 세력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앞에 괴멸되었어요. 그러나 작은 것들이 힘을 잃었지만 아직 살아서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잠깐 놓여서 있는 세상에 대한 그림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역사의 최종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다시 13절에서 1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또 밤에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인자 같은 이가, 신약성경은 인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하면서 그 신약성경에 말하는 예수님 스스로가 그 인자라고 말할 때 많은 성경학자들이 다니엘 7장 14절에 있는 13절에 있는 그 인자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를 해요. 즉 사람 같은 이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것에 대한 분명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분이 바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에 인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대한 짐승들에 비하면 인자 같은 이는 그 모습은 약한 모습이에요. 힘이 없어 보여요. 무력해 보여요. 십자가 앞에서 주님은 그래 보이셨어요. 거대 로마 앞에서 예수님은 너무 힘없어 보이셨어요. 초라해 보이셨어요. 진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는 건가? 그래서 사람들도 다 등을 돌렸고 제자들도 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인자같이 오신 이에게 14절에 뭘 주신다는 거예요? 14절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보실까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 그리스도의 나라와 교회에 대한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는 눈에 보이는 땅의 나라보다 약해 보이지만 결국은 그 나라는 영원히 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권세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른 언어와 다른 말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여서 마지막 때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그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그림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똑같은 그림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선포되어지는가,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6.25 전쟁을 생각하고 북한을 생각하면서 아직도 짐승 같은 어두운 권세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 동포들을 생각하면서 이 다니엘 말씀이 크게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특별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또 이슬람권에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분들 지금 참 견디기 힘드실 거예요.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나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억압된 것에서부터 그 쇠사슬을 풀으실 날이 올 거다라는 믿음으로 그분들이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린 그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나그네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이기십시오. 다니엘 7장 13절 14절 말씀을 여러분 인생에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세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리스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있고 그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패함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옮겨질 그런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짐승처럼 욕심부리고 살아가는 그 세계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우린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잠깐의 시간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선 영원히 살 것입니다. 다니엘은 강대국에서 출세하고 성공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혼자만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라 망했는데 호의호식하면서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보면 매국노일 수 있어요. 반역자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산 사람이 전혀 아니었어요. 하나님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산 사람이었어요. 짐승 같은 세계관 속에서도 그 처절한 권력이 계속 바뀌고 정권이 바뀌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같이 있었던 왕들은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다니엘이 이방 땅에서 갖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이었고 그런 믿음의 분명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마찬가지예요.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것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목표가 되어서 자기의 영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기를 꿈꾸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인 것 하나가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 기도했어요. 시간을 정하고 구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총리 자리에 있으면서 뭐 땅의 것이 그렇게 부러워서 기도할 게 많이 있었을까요? 갖고 싶은 게 많이 있었을까요? 누리고 싶은 게 많이 있었을까요? 다니엘에게 있어서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조국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이 나라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정말 그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 기도하는데 여러분 게으르지 마십시오. 정말로 게으르지 마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게으르지 마십시오. 특별히 직분을 받은 분들은 그 기도의 삶에 절대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은 내가 옛날에 기도 좀 했었는데 여러분 옛날에 기도하면 지금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맛있는 거 밥 먹고 잘 살았으면 지금은 안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이 세 끼 밥 먹고 살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일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을 때 그리고 지금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모습은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이 일본에서 찾아주시고 공산주의에서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의 삶, 그 은혜에 합한 기도의 삶이 점점 약화됐을 때 우리는 다시 세상 가운데 조롱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특별히 한민족 사람들은 우리 조국의 통일이 오는 그날까지 기도가 쉬면 안 돼요. 정말로 기도가 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순위여야 되고요. 우리 조국을 향한 안타까운 기도가 그 다음에 이어서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것처럼 다니엘과 동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생애 가운데도 하나님이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